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한 절 말씀 찾으십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이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올바른 길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잉태된 생명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자라나게 되면 그 생명을 해산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명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 잉태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밖에 교회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참다운 구원이 아니라 모형 구원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제 여기 와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관을 새롭게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게 된다면 내가 기존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잘못된 것이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옛 생명 갖고 있는데 여기 새 생명이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예수에 대한 구원관이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이 여러분의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구원의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다른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으로 잘 가다가 도중에 샛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잘 따라 나서다가 밖에서 딴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딴 생각이 생겨서 아, 이 말씀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모순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말씀 이외에 다른 생각을 여러분이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이전해서 말씀을 예수를 믿게 되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여기서 들었던 말씀에 의해서 생각했던 그 잉태됐던 그 생명이 도중에 다른 씨하고 섞이게 되는 거죠. 이 씨를 계속 받고 이 생명의 말씀의 씨를 계속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도중에 거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의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처음에 잉태된 그 생명은 도중에 잡종이 되고 잡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생명을 낳지 못하고 도중에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은 죽은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한 아들이 태어나야 그것이 나의 깨끗한 생명이 될 텐데 여기에 다른 잡생각이나 다른 가르침이 섞여들게 된다면 그 생명은 온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나서야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가 뭡니까? 너네들은 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 나서야 내 생명이 너희한테 전이가 되는 것인데 도중에 딴 생각하고 딴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 너네들은 도중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열심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뭐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는데 말씀은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그때를 지적해서 이렇게 되면 너는 사생자를 낳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그 시대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의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돌이키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짐했고 내가 정신 차렸을 때 이 예수 믿으려면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 나서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죠?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다짐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내가 잘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하는 행위가 나올 때 그때 지적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고침받는 텐데 이때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인도하고 지적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 나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도 불순종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불순종하는 우리를 고쳐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조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내 구원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다시 돌이켜서 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이유는 도중에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옳다함으로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대로 된 잉태된 생명을 키우지 못하고 도중에 사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오늘 무슨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이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씀이 너희를 살려낼 것인데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라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 저희 중에 우리 조상 중에서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가늠하지 말자는 말씀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조상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가늠이란 무엇인지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가늠 또는 음행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성적 남녀관계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관계 허락받지 않은 관계를 이 가늠이라 또는 음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이 가늠하거나 음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배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식도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가늠하지 말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적으로 가늠하지 말자 고린도 지역에는 음행이 횡행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적인 가늠으로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도 바울이 한 얘기도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 것이죠. 바울이 하는 이 얘기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 육신적으로 음행하거나 가늠하지 말자는 얘기는 뭐 이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그것보다 여기서 바울의 얘기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육신의 떡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너에게 밥을 먹인 것은 모인 것은 그것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을 지시하는 바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렇게 이 내용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죠. 밥을 주는 것인데 그 의미로 예수께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너희 죽은 너희를 살리게 하는 것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의 생명이 연장이 되죠.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주면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육신의 양식은 너네들이 여기서 생산해서 먹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비해 주신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은 내 말씀으로 너희의 어두운 생각들을 밝혀서 빛으로 조명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줄 생명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준다는 그 의미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하지 말자. 이것도 세상적인 음행하지 마는 것은 뭐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여기서 음행하지 말자 또는 간음하지 말자 이 얘기는 영적인 의미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로 바울이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나 모든 그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목회를 하거나 할 때 바울이 하는 모든 말씀은 그 교인들 개개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교인들은 바울의 얘기를 끝까지 듣기를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여러분의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체가 완전히 해산해서 자라나서 해산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교인들한테 하는 그 얘기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 이외에 다른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끗한 생명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에 의해서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이외에 다른 생명의 씨를 받지 말아라. 그건 전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부분도 다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구원관과 새로운 생명을 받는 길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거기서 계속 들어야 이 생명이 진짜로 자라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네가 속히 복음을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딴 생각이 또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 이에 다른 말씀 생명이 아닌 비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모르고 듣게 된다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천사는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가짜 하늘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늘의 천사라면 바울이 했던 얘기고 동일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도 인정한다. 만일 예수가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는 가짜 예수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울이 예수보다 교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보다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지금 자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위에 갈라디아나 고린도 지역에서 다른 거짓 사도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들어야 너네들은 너희 안에 그 잉태된 생명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뭐 저쪽 2000년 전에 갈라디아나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 관한 얘기이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금 그 시대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그 새로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생명의 씨가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밖에서 만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가짜 사도들을 여러분이 만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혹시 저 몰래 그렇게 가르침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런 가르침은 외부의 가르침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오직 자유의 말씀만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는 다른 생명의 씨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세상 옳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맞다는 그 생각들, 이 생각이 이 말씀에 우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보다 이 여러분 자신의 그 이 생각을 우선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씨를 받는 것이 되겠어요? 안 받는 것이죠. 다른 씨는 여러분의 이미 지금 잠재되어 있고 이미 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다른 씨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묵살하고 그것을 우선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른 씨는 다른 생명의 말씀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옳다함으로 드러나는 그 이 생각들이 전부 내 자신의 자라나고 있는 아이를 망치고 있는 그 현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내가 말씀에 저항해서 나의 옳다함으로 이 말씀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지금 가늠하지 말라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 생명 계속 받아야 내가 정결한 처녀로서 그 그리스도에 속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때 다른 씨를 받아서 간음하게 되고 또는 다른 씨를 받아서 음행하게 된다면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생산해내는 그 자녀가 어떤 자녀겠어요? 호세아서 보면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긍휼이 없는 자,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런 자를 내가 아들로 낳고 내 자녀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신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걸 거절하고 이쪽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거짓 선지자가 이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서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도 그 거짓 선지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동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내 안에서 이 예수의 생명을 망치는 요소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고 옛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의 생명을 사망으로 변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옳다함의 생각으로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덮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넌 가늠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늠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 옳다함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해서 자기 스스로 망하는 그 길로 가지 말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씀드리는 거죠. 다른 씨의 정체, 내가 가늠해서 받는 씨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난 이미 세상에 속했고 악에 속했던 그 사람이니까 내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 선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 세상 밥 먹고 잘 먹고 살다가 죽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인 것이고 내가 말씀을 거절한 이유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걸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절한 일을 우리는 음행을 하면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배고픈데 밥을 우선 굶어라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를 들면 아니 배고파서 죽겠는데 이거 왜 계속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겠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굶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서 같은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내가 구원받은 들 무슨 소용이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팥죽을 우선 먹어야지. 장자의 명분 내가 구원받는다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지금 무슨 유익이야. 우선 팥죽 한 거리 중요하지.
하면서 그것을 먹고 장자의 명부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음행하는 거고 가늠하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자로 이렇게 애서가 남아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높아진 마음을 세상 것에 대해서 어때 자기 자신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에 우선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에 가야 될지 어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거기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후반부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뭐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바울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성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뺑뺑이를 돌면서 계속 뭐 몇 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가늠하는 거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서 이것을 거기서 광야라는 그 거기에서 다 이들의 그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제거해버리죠.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새로운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애굽에서 나온 그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죽고 그래야 그 남은 사람들이 새롭게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인 것이고 그 광야 40년의 과정은 예수에서 3년 반이라는 기간으로 이제 축약돼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이 있죠. 영적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안에 가늠하는 생각, 불평, 불만하는 생각들, 또 우상 숭배하는 생각들, 그 자기 자신에 의지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전부 예수의 말씀에서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된 사람들이 새롭게 된 부분이 이쪽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광야라는 이 세월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괴로운 세월이죠. 배고파서 배고프다 그랬는데 이 너네가 이 뭐 그런 망령된 밥 안 준다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또 징계하고 또 못 말하다고 해서 또 징계하고 뭐 이런 것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애굽에서 가만히 먹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 깨끗할 텐데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게 무슨 생고생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서 어차피 다 드러내는 곳이니까 안 드러났으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여러분들 그 속에 여러분이 고침받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히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나쁜 것이지만은 가늠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은, 음행하다 2만 3천 명이 죽은 것은 그건 나쁜 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것이 나로부터 제거되게 되는 것이죠. 제거돼서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들도 개개인별로 이 일들이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책망받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지금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바울이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울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징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나의 생명을 방해하는 그 나의 생각들은 이 창에 찔려 죽거나 아니면 연병으로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각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여인들의 신인 그 바알보울에게 경배하고 그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죠.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가 주는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생명 양식이 아니라 사망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노에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남녀를 죽이게 하셨고 또 연병으로 이제 그들을 내려침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면이지만 긍정적인 면이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과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모시는 바알보울에게 경배하고 그를 숭배하고 그 앞에서 먹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세상 생각에 우리가 종속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바알보울에게 종속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주는 그 따뜻한 모함 여인의 그 생각에 외이방 여인의 생각에 세상 생각에 내가 넘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개인으로 넘어가면 이제 넘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면서 사실 우리는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 가늠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가늠하는 생각이 나 언제인지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은 모르지만 이제 말씀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진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늠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세상과 하나 되지 말라고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말씀이 책망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분도 나고 성질도 나고 하겠지만은 아니 분낼 때 분내고 성질낼 때 성질내야지 자기 죽으려고 빽쓰는 것도 아니고 왜 맞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왜 거기서 고춧가루 뿌리냐 이렇게 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그에게 아프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게 과연 맞는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자기 이 얘기가 그 지적받고 고침받는 사람에게 이 얘기가 연병으로 들리고 말씀에 칼로 찔러 쪼개는 말로 듣는 것입니다. 뭐 이 연병이 누굴 죽이느냐?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병이라는 것은 그게 잘못됐잖아 하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 다가가죠. 말씀이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올바로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게 죽는 사람이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못된 생각이 죽어나가는 그 생각의 입장에서는 이게 연병이고 연병에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연병은 말씀의 연병으로서 그 여러분의 그 잘못된 부분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똑바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이 말씀의 연병에 의해서 2만 4천 명이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야 가라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왜 드러날까? 드러나야 이 광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에서 사랑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데 그것을 드러내서 지금 연병으로 쳐야 여러분 생각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옳다는 생각이 지금 드러나야 내가 어디가 날 옳다면 주장한지는 모르겠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앞에서 생활하다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 고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고칠래? 너 이것 갖고 있다 죽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나 이거 죽는 생각이 안 죽는 생각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을 계속해서 그 죽는 생각인데 왜 안 죽는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병으로 다가와서 그 잘못된 생각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 이것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 없어서 그냥 고요히 있게 되면 애굽에 있으면 고요히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런 고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전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하나하나 고쳐 나가 광야 시대에 접어들어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고쳤기 때문에 이르고 가는 것입니다. 고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는 바알부올에 종속된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때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말씀에 그 기존 생각을 가지시고 이때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정말 여러분의 다짐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다짐해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를 못하죠. 그냥 일어났을 때 그때 다짐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지금 민수기의 이 얘기가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영적 의미는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다 있지만은 우리에게 계시된 내용은 우선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이 말씀 이 정도 그 정도 계시가 이루어져도 우리가 우리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이 구절에서 고민하는 것이 민수기에는 몇몇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2만 4천 명? 저 바울은 몇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학자들은 바울은 그것이 하루에 죽은 사람이 2만 3천이라고 얘기했고 한 2, 3일 걸쳐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2만 4천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2만 4천이나 2만 3천이나 그게 그거니까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만큼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나름대로 이게 서로 이제 변호를 하지만 뭐 뚜렷한 어떤 이거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왜 차이 나는가. 성경은 이래서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좀 어쩌면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2만 4천은 그 율법의 기록인 것이고 2만 4천 명의 기록인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이 구약 성경은 이것을 역사적 이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상징성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2만 3천 명이 나는 2만 3천 명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만 4천 명을 왜 2만 3천 명으로 바꿨느냐. 자, 이건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대로 2만 3천 명은 2만 3천 명이 3천 명은 결국 좋게 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는 누굴 뜻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뜻해요. 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라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셋은 예수님이 보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그래서 지금 여기서 2만 3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하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고친 결과로 성령이 임하는 거죠.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2만 3천 명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깨끗해졌죠. 그 성령으로 같이 찬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아니라 2만 3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의미에서 맞는 거죠. 자, 2만 3천이라는 거 둘하고 셋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에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2만 3천이라는 것이. 천 단위가 붙은 거는 복수의 단위인 것이고 무리가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하고 3은 예수하고 예수로 인한 고침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2만 3천 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광야에서 죽은 것이 그냥 단순하게 처벌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고 우연히 그냥 우리가 아는데 서너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이 얘기는 예수와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에서 우리가 고침받은 사람.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내가 그와 함께 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만 3천 명이 죽고 난 사람은 그 사람하고 내가 함께 있다 얘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2만 4천 명을 2만 3천 명으로 바울이 했느냐 이 얘기는 제가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 얘기가 더 맞는 얘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 두셋이라는 그 단어가 이 지금 바울의 2만 3천 명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행이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음행하고 가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른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의 생각, 나의 옳다의 생각, 나의 세상에서 안락하고 아니라고자 하는 그 내 몸을 위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선 데 방해 요인이 된다. 물론 예수께서 넌 생명 죽든 말든 육의 생명 죽든 말든 나 끌고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다 사정을 다 살피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줄 알고 입어야 될 줄 알고 가족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다 알면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말씀을 따라 나서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말씀드립니다. 그게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이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이전 체험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음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를 말씀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이런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세상 생각들이 점차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옳다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서간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산하는 그런 귀한 자들로 세움받게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